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따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적은 드뭅니다. 없는데 어제 읽었던 추수할 일꾼, 예수님과 함께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중간에 보면 뭐 이렇게 열두 제자 이름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사건이 막 진행이 되고 사람 이름 말이 나오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어릴 때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읽어서 뭐 그걸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본다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기억나는 것은 그냥 열두 제자 이름을 외운 것 이런 게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핵심을 빗겨나는 거죠. 열두 제자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 것인데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초등부 정도의 그런 성경 지식에 머물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왜 부르실까? 먼저 큰 그림은요.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셨지만 뭐 고치시거나 뭐 쫓아내시거나 뭐 등등등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구경만 했어요.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는 많은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비유는 이제 예수님이 운전을 하신 거예요. 운전을 하셨고 제자들은 운전하는 걸 옆에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운전해 봐라. 딱 그 상황이에요. 운전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평생을 옆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구경한 것 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구경해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조수석에 오래 앉아 있어도 이 운전석으로 갈아타면 이 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취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러면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자, 권능이란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란 말보다는 권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권위를 주어서.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권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 제가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치 않다고 그랬는데요. 이 왜 열 중요치 않느냐면 외우기도 힘들고 그걸 외워놓고 나서 왜 열두 명인지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 이름보다는 왜 열두 명인가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금방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홍이라는 물을 걷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 조상 이스라엘들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다시 무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러면 열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이제 금방 아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열두 지파의 회복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민족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열두를 내보냈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로지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 관심 두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피가 섞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피를 받은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 무조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갈릴리 북부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저 위에 수르야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백부장도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본격적인 사역에 한정을 딱 시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 15장 8절에 가면 로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바울도 그걸 깨닫는 게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된다는 번역이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굳이 유대인이 되셔야 하는가? 이유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만일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안 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방인계로 갔더라면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봐라 봐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것 봐라, 결국 봐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귀신과 거래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런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6절, 7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면서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이건 아주 급박한 느낌이에요. 아주 급해요. 천천히 그냥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급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거들먹거릴 시간도 없고 요즘 뜨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내가 제자다 이런 걸 말할 틈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빨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돈을 받고 챙기고 이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례비도 받고 그럴 시간도 없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듣는 자들에게 그 모습이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돈을 챙기는 이런 느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뭔가 새로운 파가 생겼나? 뭐 새로운 걸 가르치면서도 또 밥 달라 하고 숙박비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냥 주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예를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도 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장기 여행이 아니고 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챙기고 준비해서 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빨리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가듯이 열차가 막 달려올 때 급하고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파송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성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머물 때에 환영을 받느냐 환영을 받지 못하느냐,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상당히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은 거야. 이제는 할 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려, 떨어서버려, 여기는 끝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히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생각해보면 이래 되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요 좀 하룻밤 먹읍시다, 아니면 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좀 물 한 잔 마십시다, 그걸 거부하는 게 뭐가 대단한 행동이냐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하게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영접 안 했다고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 심판을 받느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인 거예요. 비유인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영접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 한 잔 안 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 7절 말씀이 되고요. 그걸 전파하는 속도와 하나님의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되지 말고 빨리 그 복음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 복음이 급박하게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을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바로 받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되니까요. 또 한번 흐름을 따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번역이 자꾸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셨습니다. 뭐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예수님 말씀의 천국은 대부분은 99.99%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나라지 이 땅의 삶은 다 있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가게 되는 나라로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도 영어로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안 왔을까요? 아니죠.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끝나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됩니다. 신경 좀 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임했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자로서는 마땅히 이 땅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이 나라가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는 예수님 오시면 완성이 딱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즉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 헌법을 달달달 외워야만 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을 공부해야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속속들이 몰라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고 내 민족이 누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거 알아가잖아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뭐 나이가 70, 80대면 헌법 뭐 달달달 외웁니까? 몰라요. 그러나 강한 소속감을 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똘똘똘 뭉치잖아요. 어차피 뭐 같은 민족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잖아요. 그럼 이 느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속해 있음을 잊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간다는 것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사회생활을 좀 그만두게 되고 좀 덜 바쁘게 되고 세상의 요구와 해야 될 일이 조금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빠서 힘들어서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이 조금 힘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나이 들면 은퇴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죠.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공만을 강조하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은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한쪽이 없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복받고 참 평안하게 삽시다. 그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말해도 돼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세요. 그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대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짐을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참으로 희미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노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